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이 공동 성명을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렬과 관련해 제재가 쟁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면서 북한은 상당 부분 비핵화 의지가 있었지만 미국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는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해체에 동의했지만 미국은 그보다 많은 것을 요구했다면서 당시 언급은 안 됐지만 고농축 우라늄 시설과 기타 시설에 대한 해체가 필요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북한과 논의를 통해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면서 합의안에 미사일 시설과 핵탄두 무기 체제가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핵신고서 제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나 아직 낙관적이라며 앞으로 수주 동안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고 세계가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난 것과 관련해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지속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하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도 분명해 보인다며 두 정상이 오랜 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상대방의 처지에 대해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지속적인 대화 의지와 낙관적인 견해는 다음 회담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연계해 제재 해체 또는 완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은 북미 간 논의 단계가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룬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북한은 앞으로도 여러 차원에서 활발한 대화를 지속하길 기대한다고 김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공식 방문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외교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다음 달 1일과 2일로 예정됐던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방문 일정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외교부의 이 같은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공동선언문 채택 없이 끝난 이후에 나온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방문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하노이 노바이 공항을 이륙해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워싱턴 VOA.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카슈미르 지역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갈등이 최근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중재에 따른 긴장 완화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계속되는 대치 상황을 언급하며 상당히 괜찮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멈출 수 있도록 미국이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어제 인도와 파키스탄의 최근 상황을 심각히 우려한다 면서 양측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협상 결과를 예측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 대표부 대표가 밝혔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이끌고 있는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어제 미 의회에 출석해 우리는 진정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미국산 농산물을 더 수입한다는 중국의 약속을 단순히 수용하고 무역 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기엔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8일 목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됐습니다.
They were willing to denuke a large portion of the areas that we wanted, but we couldn't give up all of the sanctions for that. So we continue to work and we'll see, but we had to walk away from that particular suggestion.
이번 정상회담이 결렬된 배경에는 양측이 비핵화와 제재 해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 있는 특파원들로부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인권을 촉진하기 위한 연례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4월 말 워싱턴에서 개최됩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고 모레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는 1도에서 1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로 끝났습니다. 두 정상은 예정됐던 업무 오찬도 취소한 채 회담장을 떠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제재 완화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회담 결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노이에서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의 합의 결렬 배경은 제재 문제 때문이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예정보다 일찍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기본적으로 완전한 제재 완화를 요구했고 상당 부분 많은 비핵화 의지가 있었지만 미국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어서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y were willing to denuke a large portion of the areas that we wanted, but we couldn't give up all of the sanctions for that. So we continue to work and we'll see, but we had to walk away from that particular suggestion. We had to walk away from that.
이어 현 시점에서는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 시점에 옵션이 여러 개 있었지만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기로 했으며 앞으로 지켜볼 것이라면서 지금은 뛰지 않고 걸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제재와 비핵화 조치에 대한 북한과의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를 줘야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이번 정상회담 결정을 시기상조로 보지 않느냐는 질문에 준비된 선언문에 오늘 서명할 수도 있었지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옳은 일을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목표와 관련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이와 관련한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비핵화에 대한 자명한 개념은 모든 핵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는 영변 핵시설 폐기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해체에 동의했지만 미국은 그것보다 많은 것을 요구했다면서 당시 언급은 안 됐지만 고농축 우라늄 시설과 기타 시설에 대한 해체가 필요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첫 단계 수준인 영변 핵시설 해체만으로 협상의 지렛대인 제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북한과 논의를 통해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면서 합의 안에 미사일 시설과 핵탄두 무기체제가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신고서 제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Unfortunately, we didn't get all the way. We didn't get to something that ultimately made sense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 think Chairman Kim was hopeful that we would. We asked him to do more. He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도 아직도 낙관적이라며 앞으로 수주 동안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고 세계가 원하는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하면 큰 경제대국이 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매우 신속하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국가라면서 러시아, 중국, 한국과 접경한 반도국가로 아름다운 해안선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매우 중요한 경제적 미래를 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며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북한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미국은 뭔가 특별한 것을 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앞서 오늘 오전 단독 확대 회담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예정됐던 업무 오찬과 하노이 선언 공동 서명식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백악관에 성명을 내고 두 정상이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다시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50분 전용기 에어포스 1을 통해 예정보다 일찍 워싱턴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노이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이처럼 결렬된 배경에는 양측이 비핵화와 제재 해제란 첨예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현지에 나가 있는 김영권 기자 연결해서 분위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하노이입니다.
어제까지 분위기가 좋아서 진전된 하노이 선언이 나올 것이란 기대도 많았는데요. 결국 회담이 결렬됐네요.
그렇습니다. 서로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협상은 타결짓지 못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협상이 결렬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요구한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북한이 요구한 완전한 제재 해제 요구가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양측 사이의 견해차가 컸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지만 미국이 정말 원하는 중요한 비핵화를 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요구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의 윤곽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다고요?
네, 영변이 대규모 핵시설인 건 분명하지만 영변 핵시설의 해체만으론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의 해체에 동의했지만 미국은 더 많은 추가 조치를 원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비핵화 1단계 수준에 불과한 영변 핵시설 해체만으론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의 사실상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라늄 시설이나 다른 시설의 해체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였나요?
예, 영변 핵시설 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게 빠져 있어서 합의를 이룰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핵 프로그램 목록도 마찬가지라고 말해서 미국이 북한의 핵 목록 신고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핵 신고가 먼저 있어야 전체 북한의 핵 규모를 알고 또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며 핵 신고가 비핵화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북한이 제재 완화를 요구한 게 아니라 완전한 해체를 요구한 것도 관심을 끕니다.
네,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서 협상을 끝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제재 해제에 관한 논의를 계속해야겠지만 이 시점에서 전면적인 제재 해제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자신이 양보하거나 포기한 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밤에 로켓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발언은 어디까지나 협상이 결렬되기 전에 한 발언이기 때문에 계속 유효한지는 불투명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경우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마저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합니다.
협상이 결렬됐지만 김 위원장과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좋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인데요. 그러면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떤가요?
두 정상은 오늘 3차 회담에 대해 자세한 약속 없이 헤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 회담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며 조만간 열릴 수도 있다는 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이번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였는데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베트남 정부 이번 회담에 대해 평화의 파트너, 평화도시 하노이란 구호를 내걸고 나라 안팎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기 때문에 실망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미북 협상에 공을 들였던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일 텐데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타결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후속 협의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곳 하노이 국제미디어센터에 있는 2,000명이 넘는 외국인 기자들도 회담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당히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소식과 배경을 속보로 바쁘게 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끝낸 뒤 바로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으로 이동해서 앞서 전해드린 대로 3시 57분쯤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행기 안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통화할 것이라고 앞서 기자회견에서 말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숙소에 머물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다음 달 2일까지 하노이에 머물면서 주요 산업시설과 관광지를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회담이 전격 결렬됐기 때문에 일정이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하노이에 나가 있는 김영권 기자 연결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배경과 현지 분위기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쁜 협상에 합의하지 않은 게 적절했다는 반응과 끔찍하다는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28일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완전한 실패라고 평가했습니다. 차 석좌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회담이 실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바른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나쁜 합의를 타결짓고 최소한의 조치를 하는 것보다 합의하지 않은 게 더 나았다는 겁니다. 차석자는 그러면서 두 정상이 합의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불투명하다며 3차 미북 정상회담은 한동안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 태평양 담당 석좌도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른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공동 성명 합의에 실패했지만 이는 왜 대부분의 정상회담에 사전 실무 협상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이정민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굴곡이 심하고 방향을 틀 수 있는 모순된 답변이 많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한동안 전쟁 후유증 같은 충격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적인 세계 지도자가 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시도는 아주 단시간에 무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셉 시린치오니 미 플라우웨어 기금 대표는 협상 결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끔찍하고 지독하며 좋지 않은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협상 실패로 자신의 유일한 외교 정책 승리 기회를 날렸다는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북한에 조선중앙통신이 협상 실패를 어떻게 전할지 궁금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시아 전문가인 시나 그라이튼스 미주리 대학 교수는 대북 제재가 미국에서 법제화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제재를 해제할 수 없었을 것이란 배경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해제가 비핵화 협상의 쟁점이라면 미국 의회가 협상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이 중대 기로에 놓였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협상의 동력을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헌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담판이 결렬로 끝났습니다. 이 언론과 전문가들의 당초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예, 예상을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매우 충격적인 결말입니다. 실패하는 정상회담은 없다는 외교가의 속설을 뒤집는 결과인데요. 두 정상이 이른바 빅딜의 합의를 이룰지 아니면 스몰딜의 합의로 그칠지에 초점을 맞췄던 대부분 언론과 전문가들의 예측을 전적으로 무색하게 만든 결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조차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낙관론을 펴온 것은 잘 알려진 대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찬 회동 직후 트위터에 대단한 만남이었고 매우 좋은 대화였다는 글을 올려서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가능성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오늘 단독회담 시작 전 기자들의 질문에 나의 직감으로 보면 좋은 결과가 생길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이 결국 제재 문제가 담판이 깨진 이유죠?
그렇습니다. 양측이 서로 덜 주고 많이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뿐 아니라 북한 내 모든 핵 관련 시설의 폐기를 요구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주장한 겁니다. 김 위원장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와 모든 핵시설 폐기를 맞바꾸려 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과 이른바 플러스 알파를 대가로 제재를 완화할 용의가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북한의 실무자들이 하노이 선언 초안까지 준비한 마당에 협상이 실패로 끝난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진이 마련한 합의 안에 서명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담판을 통해 결단해야 할 사안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라는 좀 더 확실하고 큰 결과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로 미북 비핵화 협상의 판이 깨진 건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에 비춰볼 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김 위원장이 생산적인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도 계속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아예 앞으로 몇 주 안에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말로 조만간 재협상에 나설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반응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북한 관영 매체들의 보도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정권 지도부의 의중을 대변하는 이들 매체들이 미국 또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면서 대립각을 세우던 과거의 논조로 돌아간다면 상황은 크게 나빠질 겁니다. 반면 차분한 관망세를 유지한다면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을 택할지 여부가 머자나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이번 일로 미국과 북한에서 협상에 비판적인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질 텐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국내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에서 더 나아가서 협상 무용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정상들의 결단으로 진행되는 이른바 톱다운식 협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이 조만간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은 어떤가요?
현재로서는 불확실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8개월여 만에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습니다. 실무진과 정상 차원에서의 여러 차례 조율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결렬로 나타난 건데요. 어느 일방이 크게 양보하지 않는 한 회담의 동력을 되살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당장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할지 그리고 북한이 미국에 대한 비난을 재개할지 여부가 첫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에서 재회한 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이었습니다. 역사적인 1차 정상회담 이후 결렬로 끝났지만 하노이의 2차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놓고 부침을 거듭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꼭 261일 만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마주한 김정은 위원장.
좀 어느 때보다도 많은 그 고민과 노력 그리고 그 인내가 필요했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8개월을 고민과 노력, 인내의 시간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차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지만 다른 평가도 있음을 에둘러 인정했습니다. And some people would like to see it go quicker. 1차 회담 이후 답보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대한 비판 여론을 언급한 겁니다. 실제로 미북 협상은 싱가포르 회담 직후부터 지금까지 부침을 거듭했습니다. 지난해 7월 폼페오 국무장관은 정상회담 이후 첫 북한 방문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지 못한 채 이른바 빈손 귀국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의 핵심 고서 제출 요구에 강도 같은 요구라고 비판했고 폼페오 장관은 우리 요구가 강도 같다면 전 세계가 강도라고 맞받았습니다. And so if those requests were gangster like they are, the world is a gangster. 그러면서도 북한은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 7월 말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를 송환했습니다. 또 유해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곧 복귀를 고대한다며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처음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발표했던 대로 8월로 예정됐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도 연기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폼페오 장관은 8월 23일 4차 평양 방문 계획을 발표하며 실무 협상을 주도한 스티븐 G.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임명했습니다. As the special representative, Steve will lead negotiations and spearhead diplomatic efforts with our allies.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진전이 없다며 폼페오 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하며 또다시 위기를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고 백악관은 9월 10일 친서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2차 정상회담이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남북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 이어 9월 말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I would like to thank Chairman Kim for his courage and for the steps he has taken.
이후 10월 7일 폼페오 장관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한 뒤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1월 8일로 예정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 방문이 전격 연기되면서 미북 대화는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병진 노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도 불법 입국한 미국인을 억류 한 달 만에 석방했습니다. 미국 역시 2019년 봄에 열리는 미한 독수리 훈련의 축소를 발표했고 남북 한의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를 유엔 안보리 제재의 예외로 인정하며 협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도 새해 신년사에서 대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다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길 고대한다고 화답했고 폼페오 장관은 새해 첫 언론 인터뷰에서 1월이나 2월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김영철 부위원장이 1월 17일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고 이튿날 백악관은 2월 말 2차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2월 5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and 28th in Vietnam.
이와 함께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해 김혁철 대미특별대표와 실무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두 사람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 동안 하노이에서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나 1박 2일 동안 2차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이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다는 초반 전망과 달리 두 정상은 하노이 선언을 도출하지 못한 채 회담장을 떠났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과 북한 정상 간의 두 번째 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보유 현황과 관련 시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주목해온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산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평안북도 영변군에 자리한 영변 핵단지는 북한의 대표적인 핵무기 원료 제조 시설로 꼽힙니다. 300여 개의 건물로 이뤄진 영변은 1985년 그 존재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이래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등을 생산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메가와트 원자로, 우라늄 농축공장, 폐연료봉 재처리공장, 각종 제어 시스템, 열 교환 장치 등으로 이뤄진 영변은 최근까지도 가동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지난해 8월 20일 공개된 아마노 유키아 사무총장 명의의 연례 보고서에서 영변에서 냉각기가 가동되고 차량이 정기적으로 이동하는 등 원심 분리기 농축 시설이 사용된다는 신호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영변 재처리 공장 인근 구룡강에 지난해 후반기 취수용 댐이 건설되고 있다며 영변의 경수로나 5메가와트 원자로의 냉각 시스템과 관련된 움직임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핵물질 생산이 영변에서만 이뤄진다고 믿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최소 한 개 시설을 더 운영하고 있다는 추정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정설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핵 전문가인 올리 하이누넨 전 IAEA 사무차장은 지난해 10월 BOA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은 영변 외에도 최소 한 곳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변 핵 시설이 폐기돼도 북한은 여전히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Unfortunately not. Because you know there is most likely at least one enrichment facility which is not in Yongbyon. So they can still produce.
구체적인 장소를 지목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2012년 미북 간 핵 협상에 참여했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 국제안보 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5월 북한 강성 지역에 큰 원심 분리기 시설이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달 뒤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 동아시아 담당 국장도 비슷한 이름의 지역을 거론하며 북한에 제3, 제4의 핵시설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핵 관련 시설이 운영된다는 관측과 맞물려 특정 지역을 핵시설과 연관지어 지목한 민간 보고서도 공개됐습니다. 미 NBC 방송은 지난해 6월 국방정보국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여러 비밀시설에서 핵연료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이미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진단은 기정사실화된 지 오래입니다. 보유량은 전문가들마다 추정치가 다르지만 대체로 20개를 최소치로 잡고 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영변에서 매년 핵무기 2개를 제작할 만큼의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고 플루토늄은 핵무기 1개를 만드는데 약간 부족한 양을 추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울러 제2의 시설에서 매년 핵무기 2개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북한은 1년에 최소 2개에서 3개의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 지난해 중순 현재 15개에서 30개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라는 게 올브라이트 소장의 분석입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2017년 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변 원자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생산한 플루토늄을 사용해 10개에서 20개의 핵탄두를 제조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현재 15개에서 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최소 30개에서 최대 100개까지 늘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설은 핵시설보다 관련 정보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온 영국 군사정보업체 IHS 제인스는 2015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전역의 미사일 기지 17곳과 운용 무기들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특히 신오리와 구성 등 6개 미사일 기지가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기태령과 원산 등 5곳을 중부지역 미사일 기지로 구분했습니다. 또 삿간몰과 사리원 등 6곳은 DMZ에서 50에서 90km 이내 위치한 미사일 기지로 분류했습니다. 아울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반도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 패럴렐은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시설 3곳을 잇따라 지목하고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시설은 약 20곳에 달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인 은하 3호 등이 발사됐던 동창리 위성 발사장도 북한의 주요 미사일 시설로 주목받아왔습니다. 동창리 발사장과 인근 엔진 실험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폐기와 국제 검증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동창리 발사장과 사실상 같은 기능을 하는 함경북도 무수단위 소재 동해 위성 발사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미 엔젤로 주립대 교수도 과거 BOA에 동해 발사장이 동창리와 동일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라며 동해 발사장의 존재가 잊혀져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사일 관련 시설과 더불어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도 주목해야 할 대상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건군절 열병식 당시 화성 15형과 화성 14형 각각 4기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화성 15형과 화성 14형은 2017년 시험 발사에 성공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발사체로 당시 북한은 미국 본토가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고 선언했었습니다. 물론 실제 발사 기능이 없는 모형일 가능성도 있지만 열병식에서 한꺼번에 8기가 공개된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은 단거리와 중장거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미사일을 발사하는 기능을 지닌 이동식 발사 차량을 주목해야 한다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열병식에서 바퀴 18개, 즉 9축에 달하는 4대의 이동식 발사 차량을 공개했었습니다. 닉 한센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 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동식 발사 차량에 의해 불특정 장소에서 이뤄졌다며 최근 미사일 발사가 불시에 이뤄진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의회 내 진보 코커스 소속 하원 의원들이 한국 전쟁의 공식 종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 없이 대북 제재 완화를 금지하는 법안도 별도로 상정됐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루 칸나 민주당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올해로 68주년을 맞은 한국 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총 19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26일 공동 발의한 결의안으로 이 중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18명의 의원들은 모두 의회 내 진보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진보 코커스 소속입니다. 진보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마크 포칸,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과 올해 처음으로 하원에 입성한 한국계 앤디 김 의원 등입니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미 역사상 최연소로 하원 의원에 당선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도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최종적인 평화 정착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한국전 종전과 최종적인 평화 정착 선언을 한다고 해서 미국과 한국의 상호 방위 조약에 명시된 공약에 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 북한 간 전쟁 상태를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칸나 의원은 특히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이 결의안을 지지하고 있다며 다음 주 카터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상황을 논의하고 외교적 조언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에는 한국전에서 숨진 미군 유해 송환 지속과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협력, 그리고 인적 교류와 인도주의적 협력 확대를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의회에 설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외에도 결의안은 이런 평화 과정에 여성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으며 칸나 의원은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도 결의안 지지를 공식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하원에서는 대통령의 독자적 대북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법안도 상정됐습니다. 브래던 보일 민주당 하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발의됐지만 회기내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고 올해 2차 정상회담에 맞춰 다시 상정됐습니다. 법안은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수용소 운영을 포함한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 행위를 공개하고 조사하기 위한 투명한 과정을 수립하는 조건입니다. 또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불법 억류, 고문, 살해한 것과 관련해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보일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투명성은 북한과의 모든 협상의 일부가 돼야 한다며 여기에는 검증에 관한 명확한 세부 내용도 결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을 현명하고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도자로 묘사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충동적 발언과 인권 문제를 무시하는 행위는 의회의 강력한 감독이 요구된다면서 어떤 대통령도 거래 성사를 위해 미국의 핵심 가치를 타협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미국의 핵심 가치는 협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청사진으로 북한의 경제적 번영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이 실제로 개혁에 나설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으로 출발하면서도 북한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2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잠재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biggest plus positive is the country has tremendous human capital. By that what we
가장 큰 장점이자 긍정적인 요인은 북한이 막대한 인적 자본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보란 교수는 북한 주민들의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웬만한 중간소득 수준의 나라들보다 노동력의 수준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자국보다 훨씬 부유한 나라들과 인접해 있고 히토류 등 지하자원이 풍부한 것도 장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같은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I think it can be quite easily achieved if but it depends on Kim Jong-un.
김 위원장이 올바른 결정을 하면 쉽게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지만 올바른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전망이 매우 끔찍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아직 북한 정부가 개혁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베트남식 경제 발전 모델을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짧은 기간 동안 이룬 것을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북한을 경제 강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베트남의 경제적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난 것을 꼽았습니다.
One was the decision to improve the relationship of the United States as the first step towards
특히 국제사회와 다른 종류의 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첫 단계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베트남은 경제 개혁에 착수하고 경제 체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뱁슨 고문은 베트남의 경험이 북한에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한 북한 고위 당국자들이 27일 베트남 경제 상징인 하이퐁 산업단지를 시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베트남 경제 시찰 차원에서 직접 현장을 둘러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뱁슨 전 고문은 북한이 베트남이 채택한 것과 같은 대규모의 전략적 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진정으로 경제적 번영을 원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orth Korean leadership and the elite still see dangers to themselves to their political.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한미 연구소의 레리닉 씨 선임 연구원은 북한 지도부와 엘리트들은 베트남식의 경제 개혁에 착수할 경우 자신들의 정치 권력이 위험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설립한 부시 센터가 최근 북한 인권 문제를 연일 거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탈북민들의 글과 영상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유린 실태를 직시하고 상황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완전한 비핵화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시 센터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빅터 차 부시 센터 선임 연구원은 부시 센터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인권 문제 해결이 북한 비핵화에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의 이행에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이 미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하지만 인권 문제의 상당한 해결 없이는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차 연구원은 비핵화와 인권 의제는 서로 분리될 수 없게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제 노동과 제재 기업의 상업 활동 등 인권 유린을 통해 얻은 수익이 북한 정권의 확산 활동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미국의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4년 국제적 비난이 고조됐을 때 북한이 보인 반응처럼 북한 정권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인권 문제의 취약함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차 연구원은 북한 의제에 인권을 포함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의회가 북한 인권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점을 고려하면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은 정상회담 합의문을 지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 현행 미국 법률 아래서 인권 개선에 대한 증명서 없이는 제재 해제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시센터의 린지 로이드 인권 담당 국장은 부시센터 웹사이트에 올린 동영상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을 다루는 동시에 인권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believe that the security threat that we face is actually linked to those human rights abuses.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은 실제로 인권 유린과 연관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제 노동이나 선군 정책은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복지보다 외부 세계에 대한 위협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다루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One is to look for a small step. It could be something as simple as helping on issues like people with disabilities.
먼저 북한의 장애인들을 돕는 것 같은 작은 조치들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적은 문제로 북한과 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까지 공석인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고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탈북민들이 미국에 오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최근 부시센터 인권팀에 합류한 조셉 김 씨도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가 미북 간 협상의 타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41%의 북한 주민이 영양 부족이고 28%의 어린이들이 발육 부진이며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이루어지는 노예 노동이 북한 정권 핵 프로그램의 자금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이 쉬운 협상 상대는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장애인에 대한 지원 같은 덜 민감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북한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김 씨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곳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북한이 여전히 자신과 2,400만 북한 주민들의 고향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자신을 북한 정권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서는 한국 내에 국제재판소가 설치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설문조사 결과를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경우 가장 중요한 조치로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소추와 처벌을 꼽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이 밝혔습니다. 남북한과 미국 등 5개국 출신 인권운동가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25일 발표한 풀뿌리 전환기 정의를 위한 탐색, 북한 인권 침해 책임 추궁에 관한 탈북민들의 견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4년 동안에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45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탈북민 10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라느냐는 복수의 응답이 가능한 질문에 가장 많은 320명이 형사재판을 꼽았습니다. 이어 잘못을 고백해야 함이 251명, 용서를 구해야 함이 20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에 대한 지지도 매우 높았습니다. 응답자 318명 가운데 처벌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41명,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72명 등으로 전체 98.4%인 313명이 처벌을 원했습니다. 반면 처벌이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5명에 불과했습니다.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설치된 국제재판소, 즉 외국인 재판관으로 구성된 한국 내 국제재판소 방식을 선호하는 탈북민이 가장 많았습니다. 416명의 응답자 가운데 약 절반인 191명이 한국 내 국제재판소를 선택했고 26.2%인 109명이 한국재판소를 꼽았습니다. 이 밖에 59명이 외국에 있는 국제재판소, 57명이 한국인 재판관과 외국인 재판관이 함께하는 한국 내 혼합재판소를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심층 인터뷰에서는 기소 규모나 범위를 제한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층 인터뷰 참가자 중 다수는 북한 당국의 하급자들이 종종 본인들의 의지가 아닌 상부의 명령 때문에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가장 책임 있는 혐의자만 기소하는 것을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꼽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간 이후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전환기 정의에 관심을 둔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에 비해서 피해 생존자들의 관점은 대체로 간과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탈북민들이 피해를 어떻게 인식하고 여러 유형의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 가운데 어떤 것들이 북한 주민 전체 차원은 물론 개인적 차원에서도 이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살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의 자유와 인권, 주민들의 존엄을 촉진하기 위한 연례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4월 말 워싱턴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이 행사는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이 한국의 탈북민들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연례 행사인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오는 4월 말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쇼티 대표는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특히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number one about the regime and how it manipulates people, how corrupt and evil the regime is.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어떻게 조종하는지, 북한 정권이 얼마나 부패하고 사악한지 밝히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여군에 대한 성폭행 등 북한의 군대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 실태와 탈북 여성들의 중국 내 인신매매 실태, 탈북 고아 문제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만큼 북한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며 북한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야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또 올해 북한 자유주간 행사 중에 북한 인권에 관한 의회 청문회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trying. We're working on that too. We have been making appeals.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청문회 개최를 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의회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의 청문회가 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또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는 촛불 집회를 열고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004년 시작됐습니다.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다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서울에서 열렸고 2015년부터는 다시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91년 2월 28일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군이 이라크로부터 쿠웨이트를 탈환하고 이라크가 다국적군에 항복함으로써 40여일간 지속됐던 걸프 전쟁이 종결됩니다.
And as president, I can report to the nation, aggression is defeated, the war is over.
이라크는 1990년 8월 2일 쿠웨이트를 전격 침공했습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해 이라크를 침략자로 규정하고 쿠웨이트로부터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라크가 이를 거부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32개 나라의 다국적군은 1991년 1월 17일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공습하게 됩니다. 작전명은 사막의 폭풍이었습니다. 다국적군은 최첨단 무기를 대거 동원해 전쟁 초기부터 이라크를 크게 압도했습니다. 결국 전쟁을 벌인 지 40여일 만에 이라크는 다국적군에 항복하게 되고 이로써 걸프전쟁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걸프전쟁으로 이라크는 15만 명의 목숨을 잃었고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군은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86년 2월 28일 올로프 팔메 스웨덴 총리가 한 괴한이 쏜 총에 맞아 피살됩니다.
Swedish police have launched their biggest manhunt for the gunman who assassinated the country's prime minister late last night. Mr. Olof Palme was shot in the back while walking home unguarded with his wife.
팔메 총리는 그의 부인과 함께 스톡홀름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팔메 총리는 1967년 교육부 장관을 지낼 당시 미국의 북베트남 폭격을 반대하는 등 세계 평화에 앞장섰습니다. 이후 1969년 스웨덴 총리에 선출된 팔메 총리는 그 후 노동자 계급과 제3세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경호원 없이 다니던 팔메 총리는 이날도 경호원을 일찍 퇴근시키고 밖으로 나갔다가 괴한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팔메 총리에게 총격을 가한 범인은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봄을 맞아 VOA의 새로운 프로그램의 문이 열립니다.
In case I don't see you.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영화 속 유쾌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흘러나오던 주옥 같은 곡들을 만나보는 새 프로그램 영화 동네가 매주 방송됩니다.
It was like magic.
Here sleepless in Seattle.
Who lives in Seattle?
지금껏 방영된 영화의 숨겨진 뒷이야기.
Tom meets Summer on January 8th. This is not a love story.
It's time.
폭소와 감동, 전문가들의 감상평, 그리고 감동을 더해주는 영화 음악까지 들리는 영화관 영화 동네 매주 토요일 저녁, 일요일 아침과 월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사랑과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그리고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